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에 그 유다교의 역사적 관계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네. 예, 계속해서 이 얘기를 이어 나가 보죠.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6절에서 38절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8장. 필리포스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36절.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 내용에서 보면 36절에 3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7절의 경우 우리 번역된 성경에서도 각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2세기 이후에 서방 수사본들에는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바로 이 37절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복음서가 루카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절은 초기의 세례 예식에서 나온 정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본문에 사실 적혀 있지 않고 일부 필사본에 난회 주석에 쓰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원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변형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신앙 고백은 2세기 말엽부터 기록되어 전해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례 장면이지요. 성경 이사야서의 내용을 물었고 또 필리포스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준 다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내시가 물가에서 세례를 청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필리포스가 기꺼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삶의 자리,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보다 독자들의 좀 더 후대의 독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본다면 좀 더 2세기 이후에 어떤 그 초기의 어떤 신앙 고백, 특히 세례의식, 세례 정식의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필리포스는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성경 구절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고통받는 주님의 종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다교로 개종한 회심자인데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로 치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예비신자 교리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시가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을 가리키면서 묻고 있잖아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비록 그가 유다교로 회심, 개종하기를 바랐다 하더라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고환이 눌려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물론 이 내시가 거세당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는 생식 능력을 가진 고급 관리, 공무원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칸다케 여왕의 재무 담당 관리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유다교 입장에서 일단 뭐 좁은 의미에서 내시, 거세당한 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들 수 없는 부류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서 고난 고통받는 종의 네 번째 노래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설명을 듣고 처음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 고통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필리포스의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갖고 또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 즉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그분과 일치할 수 있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세우고 필리포스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다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당신 백성에게 떼어버리시리라. 그리고 고자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정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고자들에게는 나의 집과 나의 우 안의 아들, 딸들보다 나은 기념비와 이름을 마련해 주리라. 나는 그들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이들, 나는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또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이제 8장의 마무리 장면이지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즉시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 갑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죄의 정화를 위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세례자 요한이 당신께 세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다른 복음 장면에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자, 그러자 성령께서 하느님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그 기쁨, 승낙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지 않습니까? 뭐 마르코 복음사가는 것을 내쫓다라는 표현으로 성령의 인도로 다른 복음사가들은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사탄의 욕을 물리치시는 장면 여기서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라 세례를 준 필리포스를 잡아채 갔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들 장면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보이지요. 네시의 경우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가 할 길을 갔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날이 저물자 저희와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그래서 저녁을 함께 나누는 순간, 빵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려서 바로 그분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8장 39절 40절 사도행전. 그래요.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즉시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 갑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 역시 성령의 선물을 받은 반면 주님의 천사, 즉 성령이 필리포스를 즉시 데려가 버렸어요. 이는 결국 필리포스가 선포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퍼져나갔음을 전하려는 루카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은 필리포스가 이방인 고관, 즉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례를 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가자와 야포 사이의 해안길을 따라 그의 다음 선교지인 아스도스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일곱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바울의 사도 일행이죠. 바로 21장 8절에서 우리는 다시 필리포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소, 바울의 일행이 필리포스를 만나게 될 카이사리아까지 지금 이 8장 39절에서 40절의 내용을 보면 필리포스가 가자 해안길을 따라서 야포 사이의 해안길을 따라서 아스돗까지 갔고 최종 목적지가 아마 카이사리아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훗날 바울의 일행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난번 방송에 필리피 카이사리아와 지중해 카이사리아, 유다 총독부가 있는 카이사리아를 좀 혼돈해서 여러분들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확인해 드리는 거죠. 카이사리아, 지중해 해변에 있는 카이사리아입니다. 모두 저도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가끔 뭐 이곳을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요. 바로 이제 그 공항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보통 마지막 과정에 이제 공항 근처인 이제 야포죠. 야포 베드로 사도가 이제 환시를 현시, 즉 코르넬리우스를 만나도록 현시를 받는 장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하느님의 환시, 그리스도의 환시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만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뭐 공항으로 갑니다. 텔아비브 공항으로 갑니다만 그 뭐 조금 일정을 바꾸게 되면 이 카이사리아도 가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리아 해변가에서 이제 뭐 맨발로 좀 바닷물 적시기도 하고 또 당시에 건설했다라고 하는 수로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카이사리아는 헤로데가 로마의 충성의 표시로 건설한 지중해 대표적 항구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이방인 선교의 거점 도시였어요. 카이사리아는 사마리아 북서쪽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중간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건설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더운 여름에도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아주 마음이 상쾌해져요. 카이사리아는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예수님 시대 유다 지방의 로마 행정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있었죠. 그래서 헤롯 그 빌라도의 경우도 축제 때 해방절,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파스카죠. 뭐 이 무교절, 해방절, 파스카 이렇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초막절 축제 때마다 제사를 진행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기 때문에 그 종교적 집회가 민중 봉기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서 총독부에 있던 카이사리아에 있던 총독이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안토니아 성터죠. 그러니까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 망루 안토니아 요새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그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 심판 장면에서 고난 순환 장면도 그 빌라도가 파스카 축제를 맞이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십자가에 너는 못 박힐 것이다. 최종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또 매질을 가하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옷을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망토를 입혀서 임금놀이를 했던 곳이 그 안토니아 요새 망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바로 이 카이사리아의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이곳은 고대 페니키아인 정착지였는데요.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 도시를 점령해서 자치제를 허용했던 겁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은 헤로데는 기원전 25년부터 12년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항구를 완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의 왕은 로마 제국 초대 황제에게 아름다운 도시와 항구를 지어 헌정하면서 이 도시 이름을 카이사리아로 명명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카이사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아주 대표적인 항구가 되었고 로마 총독부와 군대 주둔지가 되었죠.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아주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무역항의 특징답게 여러 종류의 인종들이 섞여 살았고요.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쉽게 유입되었죠. 카이사리아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못지않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또 다른 중심지였습니다. 기원후 195년경 현재 공의회 제도의 기원이 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린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카이사리아는 바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보게 될 백인대장 코르데리우스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환시를 보고 로마 백인대장이면서 이방인이었던 코르네리우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사건은 할례 없이 이방인을 이민족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결별하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되지요. 이제 인간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일곱 부제 중 한 명, 지금 바로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의 연서와 이슴에 관한 복음 말씀을 설명해 준 다음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아스돗에서 카이사리아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제3차 복음 선포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카이사리아에 있는 바로 이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의 내용이고요.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사도행전 저자 루카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붙잡혀 유다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당시에 이제 천인대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음선교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이제 기부금, 모금한 것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야고보의 권유로 정화의식을 치르던 과정,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 격렬한 그 극보수주의자들이죠. 전통 율법에 충실했던 이들에게과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 체포되는 거죠. 그에게 그 과정에서 또 자기 변론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총독부가 있는 카이사리아로 이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카이사리아에서 아주 혹독한 그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바오로 사도는 카이사리아를 세 번이나 이렇게 방문했고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기 전 뭐 58년에서 60년 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이곳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가 이 과정에서 또 뭐 자기 변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서 로마로 수인여행 압송대에 가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도 연고가 아주 깊은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카이사리아는 비잔틴 후기와 아랍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받으면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는데요. 페르시아와 이슬람에게 점령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요. 이슬람에게 점령되기 전 바로 이 카이사리아에는 유다인 2만 명과 사마리아인 3만 명이 살았지만 이슬람 통치 기간 중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카이사리아가 발굴되어서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로마 시대 유적으로 현재 성벽, 극장, 전차 경기장, 신전 등 인공적으로 만든 방파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수로와 방파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르멜 산에서부터 식수 공급을 위해서 물을 끌어온 수도교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서 이 역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세례는 이렇게 복음의 아주 빠른 확산이라는 일반적인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건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8장을 시작하면서 8장의 가장 큰 주제, 물론 중간지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거죠.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복음이 확장되는, 확산되는 과정에 박해가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지대인 사마리아와 카이사리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예루살렘 모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그래서 처음 사마리아 선교에서 필리포스의 설교와 특히 표징과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개종했다. 바오로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견진성사 안수를 주었다. 그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 4시와의 만남인데요. 그 다음 이제 뭐 9장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울의 회심 다음에는 다시 바오로의 코르네리우스 선교,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장 지금 8장에서 뭐 두 에피소드의 주제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위기 속에, 박해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빠르게 확산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바로 그런 복음의 빠른 확산이라고 하는 그 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특히 우리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필리포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네시도 더 이상 필리포스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추측컨대 그가 제갈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에티오피아, 고향 에티오피아로 떠난 것이지요.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회중에 든 것을, 즉 교회에 받아들여짐을 기뻐하며 제갈 길을 갑니다. 마치 엠마오로의 제자들은 낙향에서 고향으로 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경 말씀 풀이를 듣고 빵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요. 제갈 길을 간 겁니다. 원래 가려 했던 것은 낙향이었지만 다시 돌아서서 다른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만남을, 나타나심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필리포스도 그렇고 특별히 에티오피아 네시도 뭐 다시 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고 있던 길에 필리포스를 만나 성경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갔다라는 것, 그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기쁨의 상태였다라는 것. 그래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이처럼 곧 기쁨이라고 하는, 그래서 루카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를 믿는, 개종하는 것, 회심, 그리스도께 귀의한다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의 마음 상태가 기쁨의 충만, 영적인 상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그 충만함이,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성령께 순종하라. 우리는 8장 26절에서 40절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성령께 순종하라 이지요. 복음사가 루카는 특별한 방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은 복음 선포자 필리포스를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비록 잡아치듯 데려가셨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필리포스의 본보기는 우리들 삶과 직무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인도를 통해 보다 더 큰 기대에 찬 믿음을 일깨워준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처럼 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환시에 대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오로 사도죠. 이번엔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의 형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라지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 바오로 모두 환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교의 방향성,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그 성령의 지시, 자기 고집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장, 자기 뜻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접고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필리포스도 성령의 소리를 따랐고 지금 8장에서 보면 성령의 뜻에 신속하게 따랐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른다,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사가는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 표현을 하지요.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아버지의 뜻, 성령의 뜻을 따를 때 보다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이룰 것이다. 바로 성령께의 순종함. 두 번째는 하느님 말씀은 묶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굽은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역사하시지요. 스테파노의 순교,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을 마술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몰리에, 심지어 내시라는 신분조차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펼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슬픔과 실패를 접하게 되더라도 사도행전은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놓여 있지요. 왜냐하면 그분께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월요일 여러분들과 이제 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빠른 확산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에티오피아 4시에 관한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수사목부에서 성수모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신부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